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언약궤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알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사무엘이 실로에 있던 성전에서 자랄 때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벡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손발이 다 잘린 채 쓰러져 있게 되죠. 그리고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도시마다 전염병과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속죄제 제물과 함께 언약궤를 멍에 매지 않은 소 두 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이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바로 똑바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아 이런 재앙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언약궤를 지고 가는 그 수레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던 사람들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기랏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라고 하죠. 이때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이미 전쟁으로 다 파괴돼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랏여아림에 도착한 언약궤는 그때부터 2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 언약궤를 만진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던 일을 멈추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길이 형통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면 꼭 그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면서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도 그랬고요. 광야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라든가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처럼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의 삶이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하 5장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땅을 공격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승리한 다윗이 6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온갖 악기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준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행을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일단 출발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입력해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도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느낄 수는 있고 내가 기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목적을 위해서는요, 옳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과정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한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했었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진할 때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그 궤를 어깨에 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운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길 때도 그냥 수레에 싣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깨에 메고 옮기는 대신에 새 수레를 준비했던 거죠.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언약궤를 옮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더더욱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겨야 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고,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게 되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도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섬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이랑 싸워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등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귀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모님에게 이걸 안 드려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만 하면 그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발음보다는 빠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옳은 길을 찾아가다가, 그렇게 바른 길을 찾아가다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실수도 웃사의 죽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었던 직접적인 이유는요, 그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소들이 막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웃사의 행동이 당연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붙잡아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사는 도대체 왜 죽어야 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사는 왜 죽은 걸까?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 복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언약궤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웃사가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언약궤를 누가 지켰습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내가 언약궤를 지켜왔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언약궤를 보면서 내가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잡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그러다 죽게 된 거죠. 유진 피터슨도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요, 웃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언약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제일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감당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옷걸이는 옷이 아닌데 마치 멋진 옷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하늘 열쇠를 주겠고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칭찬을 막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웃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면 웃사처럼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한순간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웃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때가 돼서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대신에 거기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길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놀라운 복들이 막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우 3개월을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알 만큼 커다란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전에 20년 가까이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웃사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들인 웃사가 죽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잡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보관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꼼꼼히 보아도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언약궤를 대한 그 모습들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블레셋 땅에서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아프고 죽고 병들이 났을 겁니다. 당연히 아비나답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기는 했지만 아비나답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웬만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질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집에 있긴 했지만 별 관심도 없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방치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비나답이 정말로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아, 이 언약궤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고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약궤를 옮길 때가 되면 아,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것이다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어야 했죠. 그랬다면 웃사가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걸 만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는요, 이런 사실에 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거나 언약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베데돔을 보면 가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오베데돔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아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메도록 임무를 맡았던 고아세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봐도 언약궤를 집에 놓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웃사의 죽음을 보고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웃사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옷깃만 잘못 스쳐도, 언약궤 옷깃만 잘못 스쳐도 죽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옮겨지는 그 언약궤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베데돔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축복해 주셨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집이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도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요, 사람들은 아,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런 염려가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왔던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고 남들도 원치 않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힘들지만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 은혜로, 오베데돔에 채울 수 없는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준비하는 대신에 이제는 어깨로 메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다윗의 춤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팬데믹 전에 길거리를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걸어가다가 비보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 멋있다, 정말 춤을 잘 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초등학생도 아닐 때죠.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춤을 추지? 예,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제 아들이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스스로는 되게 잘 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치인 아빠를 닮아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춤을 잘 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녀석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을 하면요,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춤을 추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아 이제 그만 추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아들의 춤을 보면서 아 춤이 멋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귀엽기는 하다, 아 참 기쁘기는 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면 얼마나 잘 추겠습니까? 기쁘기는 한데요, 춤 실력은 없으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춰도 그 춤은 막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심중에,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의 춤이 우스워 보였으면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춤을 미갈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춤을 어떻게 보셨는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쳤던 다윗의 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요, 다윗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핑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미갈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는 춤은 미갈 앞에서 추는 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는 춤은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추는 그 춤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었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요. 다윗이 실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